우리는 불의의 바퀴가 깔고 지나간 희생자들의 상처를 묶는 붕대에 불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 불의의 바퀴가 멈추도록 그 바퀴에 세기를 박을 수 있어야 한다. 스스로 보호하지 않는 정의는 결코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위대한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2012년 11월 5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오후 4시입니다. 그렇다면 어김없이 고전 읽기가 찾아오는 시간이 있어요. 네. 예, 월요일은 특히나 새로운 책을 만나는 그러한 날이어서 가슴이 더 부풉니다. 근데 오늘 생방송하는 이 자리에 두 분이 또 함께 해주셨어요. 직접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는 매일매일 함께하던 박미옥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옆에 계신 분.
예, 저는 오늘 특별히 자리를 같이 한 강미영입니다.
스페셜 게스트세요? 왜 오늘 특별이라는 말을 붙이셨을까요? 오늘만 오실 건가요?
아니, 근데 두 분이 네. 다 단풍색으로 입었어.
그러네요.
하나는 노랑, 하나는 빨강.
오, 그러네요.
맞췄어요.
잘하셨어요. 자, 고전읽기 오늘 보이는 라디오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전읽기 참여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네,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터넷 라디오 반디와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을 다운받아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팟캐스트로도 고전읽기 방송들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들으실 수 있도록 준비해두었습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 홈페이지는 인터넷 검색창에서 고전읽기라고 치시면 바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도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주는 뮤지컬 셜록 홈즈에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전읽기의 두 번째 공개 특강이 열립니다. 삼국유사 전문가 고은기 교수님과 함께하고요. 우리 문화의 보고 또 삼국유사를 좀 더 깊숙이 재미있게 들여다보는 시간이 될 텐데 11월 8일 목요일 오후 3시입니다. 한양대학교 안산 캠퍼스 국제문화대학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공개 특강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저희 홈페이지 공개 특강 신청방에서 신청글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오늘 첫 곡 듣고 올게요. 호세 펠리시아노의 레인 듣고 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싸우던 미군 병사들이 4명의 염소치기 민간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무고하고 비무장인 민간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려주게 되면 미군의 작전은 심대한 정보가 유출되게 됩니다. 자, 이들을 죽여서 탈레반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것을 막아야 할까요? 아니면 이들을 살려주어야 할까요? 1860년 러시아에서 한 대학생이 사회의 가장 불쌍한 사람들의 등을 쳐가는 악독한 한 노파를 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대의를 위한 살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옳은 행동일까요? 아닐까요? 정의의 문제는 늘 그 시대의 눈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의의 문제를 오늘의 문제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한때 한 책이 우리 사회에서 예상할 수 없는 거대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정의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심사숙고하는 시대적 포인트에 이르렀다 생각합니다. 오늘은 우리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한 달 동안을 엮어볼까 합니다.
선생님 지금 정의에 대한 말씀을 정의를 내리시려고 그러셨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정의라는 것이 사회적인 여론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렇죠?
예.
시대에 따라 달라지죠.
어찌 보면 네. 그것도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네.
근데 앞서서 말씀하신 그 탈레반의
탈레반?
예. 네네. 그 미군의 정보가 새어나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결과를
해야 될까요?
놓고 보면은
예.
이 민간인 네 명을 죽이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나 자 억울하게 죽은 이 네 명의 민간인의 정의는 그럼 어디서 찾아야 될까?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제 고민이죠.
근데 그때 참 지혜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이 지혜라는 것을 어떤 책에서 봤더니 지혜는 언제 발휘하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미용님?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시다니요.
저도 굉장히 어렵게 생각했거든요. 애매한 순간에 발휘되는 것이 지혜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애매한 답입니다.
네. 애매할 때 지혜를 발휘한다.
가장 지혜로운 답이네요.
그래요. 예. 아, 지혜로운 여자.
네. 꽉 차면 안 되는데.
꽉 차면 우리 선생님이 그런 거 별로 좋아하시지 않더라고요. 네, 샌델 교수가 있던데 이분이 어떤 인물인지 좀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렇죠. 일단 뭐, 우리한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이지만,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때문에 잘 알려지게 됐습니다. 샌델은 정의의 기본적인 원칙을 이렇게 답하죠. 우선 행복한가,
예.
그대는 자유로운가,
예.
공평한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이건 그 사람의 이야기고,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은 청취자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의에 대한 기준과 사유를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건강한 사회와 성숙한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의에 관한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고전이 있나요?
많죠.
예.
아주 많은데 뭐 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동양에서는 이제 맹자가 가장 필독의 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에
그러니까,
대해서.
예. 그러니까 맹자 속에는 양해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날 왕이, 양해왕이죠.
예.
뜰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뜰에 한 신하가 소를 끌고 갑니다. 근데 소가 부들부들 떨어요.
왜요?
그래서 그 소가 왜 떠냐? 그랬더니 제사에 쓸 겁니다. 죽일 겁니다. 이런 거예요. 거기서는 이제 보통 그 혼종이라고 그러는데 혼종이 얘 쓸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 소가 너무 두려워하는구나. 놓아주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랬더니 이 신하가 소를 끌고 가던 신하가 뭐라 그러냐. 그러면 혼종을 폐하리까. 즉 제사를 짓는 의식을 폐하리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폐하겠냐. 소 대신 양으로 바꿔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맹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째서 소 대신 양으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소는 불쌍하고 양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물어볼 때 이 맹자가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해줘요. 소는 보았고 양은 보지 못했다. 살아있음을 보았으니 그 죽는 모습을 차마 볼 수 없고 비명소리를 들었으니 차마 그 고기를 먹지 못하겠다.
아.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본 바로 그것, 내 앞에 있는 바로 그것에 쏠리는 정, 이것 때문에 차마 죽일 수 없다는 거고 양은 내가 보지 못했으니 그래도 갖다 쓸 수밖에 더 있겠냐.
아.
이제 이 이야기예요. 바로 이 정의에 대한 스피릿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따지는 게 서양적 정의론의 주요였다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공리주의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가 희생한다면 그건 현명한 판단일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되죠. 공리주의적 입장이에요. 근데 동양의 맹자의 정의는 매우 달라요. 그건 뭐냐면 이 이야기에서 보는 것처럼 아무것도 바뀌어진 게 없어요. 그냥 혼종을 폐한 것도 아니고 재물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뭔가가 죽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네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어떤 스피릿이 있어요. 거기엔 어짐이 있고 덕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정의로운 사회가 되려면 중요한 건 제도가 아니라 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이 정신과 이 에너지가 없이는 좋은 사회로 진화할 수 없고 정의가 너무 강하면 그거는 각박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서양의 존 롤스라든가 지금 얘기한 샌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얘기한 정의론하고 동양의 정의론하고는 같이 좀 들여다보면서 묘미를 느낄 수 있을 거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정의의 내용이 들어있는 고전 중에 하나를 선택했죠.
그렇죠, 우리가.
네, 무엇일까요?
자, 우리 토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네.
바로 아까 우리 그 전당포 노파 살해 사건에서부터 이제 시작되게 되는.
예. 네.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토스토옙스키라는 작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시간이 가면서 계속 조금 예. 오늘은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네.
일단 지금 얘기한 대로 한 여름. 이 대학생 법대생인 라스콜리니 코프라고 하는 친구가 이 노파를 죽이게 됩니다. 노파를 죽이게 된 이유는 사회의 정의를 위해서죠. 그러나 죽이고 난 다음에 굉장한 심리적 갈등을
예.
이제 겪게 되죠. 왜냐하면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엄청난 심리 상태의 혼돈과 그리고 독자에게 계속 이게 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이 소설은 흥미진진하고 박진감 있게 흘러갑니다. 우선 이 소설은 그 스케일에 있어서 장대합니다. 길이가 길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길이도 굉장히 길어요. 그러나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구원까지, 지옥에서부터 천당까지의 수직적 스케일이 아주 크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속에 한번 흠뻑 빠져보는 즐거움과 이 사유의 깊이, 네. 이 고민을 한번 같이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전읽기 11월의 주제가 정의입니다. 그 정의를 주제로 해서 첫 번째 만나보는 것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인데요. 선생님의 간단한 작품 소개 들었고요. 오늘의 고품격 퀴즈 드리고 넘어갑니다.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의 주인공의 이름은 뭘까요? 1번 카라마조프, 2번 라스콜리니코프.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오늘은 세 분께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죄와 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벌의 주인공 이름을 맞추는 문제예요. 보기 1번 카라마조프냐, 2번 라스콜리니코프냐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네요. 아우, 러시아 사람들 이름 굉장히 길어요. 이 소설 속에 보니까 한 줄이 다 이름으로 차지한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우리 그 신화, 그리스 신화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 때문에 골치 아프듯이. 네. 러시아 소설에 들어가면 이름 때문에 골치 아프고. 그러나 똑같아요. 예. 앞에는 이름이고 맨 뒤에는 성이에요. 가운데 들어가는 게 길어서 문제인데 네. 이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가르쳐줍니다. 보통 이제 서양은 다 그래요. 자기 조상들이 누구인지, 자기의 계보가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아주 특별한 경우는 이제 자기의 그 천주교 세례명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집어넣게 되는 경우죠. 미들네임이라고 그러죠. 어쨌든 처음과 끝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스토옙스키도 표토르 도스토옙스키입니다. 가운데에 그 미하일 로비치가 들어가는데 로비치 뭐 이런 거는 다 누구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딸은 예브나, 오브나 뭐 이런 게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하일로비치는 미하일의 아들이구나 이런 뜻이에요.
우리들보다 혈통을 더 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중간에다 네. 뭐 하나 집어넣으면 좀 짧으니까. 네. 네.
그렇다면 도스토옙스키의 정신세계를 한번 일단 들어가 봐야 될 텐데 지하로부터의 수기라는 책을 통해서 도스토옙스키의 분위기를 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백운철님께 낭독을 부탁드릴게요.
나는 병든 인간이다. 나는 악한 인간이다. 나는 호감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생각건대 간에 이상이 있는 것 같다. 그런데 나는 내 병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었으며 사실 어디가 아픈지조차 잘 모른다. 의학과 의사들을 존경하기는 하지만 나는 치료를 받고 있지 않으며 치료를 받은 적도 결코 없다. 게다가 나는 극도로 미신적인 사람이다. 의사를 존경하는 만큼 미신을 믿는다. 나는 미신을 믿지 않도록 충분한 교육을 받았음에도 미신을 믿는다. 아니다. 내가 치료받기를 원치 않는 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아마 당신은 이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물론 지금 이런 나의 증오심으로 누구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다. 내가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로 인해 의사들에게 결코 해를 입힐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 있다. 나는 이 모든 일로 인해 다른 누구가 아니라 단지 나 자신만을 해롭게 한다는 것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치료를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증오심 때문이다. 간이 아프다. 그러나 역시 더 심하게 아프도록 내버려 두런다. 나는 이미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약 20년간을 살아왔다. 지금은 마흔의 나이다. 전에는 관청에 근무했지만 지금은 근무하지 않는다. 나는 못된 관리였다. 나는 거칠었고 이 사실에서 만족을 느꼈다. 그러나 뇌물을 받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 사실만으로도 내게 상을 줘야 한다. 서툴은 익살이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삭제하지는 않겠다. 이것이 대단히 날카로운 기지라고 생각하면서 쓴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내가 추악하게도 이 사실을 뽐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나 자신도 알지만 고의 삭제하진 않을 것이다. 내가 앉아있던 책상으로 민원인들이 서류를 교부받으러 왔을 때 나는 그들에게 이를 갈아보이곤 했다. 누군가를 괴롭히는데 성공했을 때는 가라앉히기 힘든 쾌감을 느꼈다. 거의 항상 그러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대부분 겁쟁이들이었다. 부탁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내가 수치심을 느낄 정도로 나를 괴롭혔다. 경련을 일으킬 정도까지 나를 몰고 갔으며 마침내 나는 염증을 느끼게 되었다. 얼마나 나는 지겨웠던가.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신들 앞에서 무엇인가를 고백하고 당신에게 용서를 빌 것처럼 생각되지 않는가?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리라 확신한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단언한다. 나는 사악했을 뿐만 아니라 그 무엇도 될 수 없었다. 악한 자도, 선인도, 비열한 자도, 정직한 자도, 영웅도, 벌레도 될 수가 없었다. 영리한 인간은 진정 아무것도 될 수 없고 단지 바보들만 무엇이든지 될 수 있다는 삐뚤어지고 무엇에도 쓸모없는 위안으로 나 자신을 흥분시키면서 나만의 구석에 처박혀 살아갈 것이다. 그렇다. 19세기의 영리한 인간은 도덕적으로 절대 어떤 성격을 가져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 성격을 가진 인간, 즉 활동하는 대개 모자라는 인간들이다. 이것이 4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살아온 확신이다.
나는 병든 인간이다, 약한 인간이다, 호감 주지 못하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한마디로 난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별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나는 이상하다. 여기서 끝나면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아닌 거죠. 이건 이제 이렇게 끔찍하게 끌고 들어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의 손을 잡고 우리도 우리의 내면과 나 자신을 좀 들여다볼 수 있게 이제 될 텐데.
예.
우선 도스토옙스키를 간단 아주 간단하게 좀 이제 스케치를 좀 하면 의사의 아들이었죠. 그러나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이제 공병 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릴케와 비슷하죠?
예, 네. 그러네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군인 생활을 하게 되지만,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도 거기까지는 정상이에요. 그러나 이제 나이가 점점 들고 글을 써가기 시작하면서, 간질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아주 그, 뛸래야 뛸 수 없는 평생을 따라다닌 이제 도박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에서 도박을 하고 돈을 잃고 또 다른 곳에 손을 내밀고
네.
이렇게 비루하고 치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제 그걸 거치게 되죠. 그러나 그 전에 아주 커다란 이제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는데 젊은 도스토옙스키는 사회주의자였어요. 이상주의자였죠.
네.
그래서 벨렌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평론가가 쓴 이 고골이 그 황제에게 이렇게 복종하는 제국, 그러니까 어떤 그 이 권위주의적이고 그리고 전통적인 왕조에 복속이 되는 이런 거를 비난하는 글을 낭독하게 되다가 고발을 당해가지고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되죠.
예.
그래가지고 4년간 옥중에 있다가 사형 직전에 이제 그 이 사면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4년간 하게 됩니다.
좋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거치죠.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말 끊어서.
네네네네.
근데 일단 제어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말씀을 들으면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이렇게 불운한 일들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 와중에 어떻게 재화벌이라는 이름 명작이 탄생하게 됐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올게요. 최근철님 네. 부탁합니다.
차가운 족쇄가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발목에 채워졌다. 그는 시베리아의 옴스크에 위치한 감옥에서 이 무거운 족쇄를 질질 끌며 4년을 보냈다. 읽거나 쓰는 행위는 일체 금지였고 종일 중노동에 시달린 뒤에야 고단한 몸을 누일 수 있었다. 비참한 감옥살이를 이어가는 동안 도스토옙스키는 자신과 같은 신세에 처한 허구의 인물에 대해 상상하기 시작했다. 그 인물이 겪고 느끼는 일들이 하나하나 그의 머릿속에 펼쳐졌다. 그는 반드시 살아남아서 이 이야기를 글로 옮기겠다고 결심했다. 훗날 작가는 죄와 벌이 감옥에서 지은 일학 이야기라고 전하며 나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은 기분에 슬픔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침상에 누워서 이야기를 떠올렸다고 회고했다. 감옥 생활을 계기로 도스토옙스키는 범죄와 그 동기에 관해 진지하게 숙고해보게 되었다. 도스토옙스키 자신은 살인자가 아니었지만 한 인간이 죄를 짓고 벌을 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똑똑히 이해한 상태에서 이야기 속 주인공을 살인자로 만들었다. 1847년 초 도스토옙스키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미하일 페트라셰프스키의 집에서 매주 한 번씩 열리는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문학, 철학, 정치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제를 놓고 토론을 벌였다. 약 1년이 지난 어느 날 도스토옙스키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그의 방에 웬 남자가 들어와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라 불리는 비밀 조직에 가담한 죄로 긴급 체포되었다. 당시 제정 러시아의 황제였던 니콜라이 1세는 유럽 전역에 퍼진 정치적 불안에 신경이 곤두선 상태였다. 프랑스의 공화정부가 들어선 마당에 러시아에서도 혁명이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지 않은가. 정치적 질서를 바로잡는 동시에 자신의 통치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황제는 잠재적인 반체제 단체를 면밀히 감시했다. 그리고 운 없게도 페트라셰프스키 서클이 그 감시망에 걸려들고 말았다. 강도 높은 신문이 넉 달이나 이어진 끝에 페트라셰프스키 서클 구성원들에게 전원 총사령이 선고되었다. 혹독한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하던 12월의 어느 날 아침 간수들이 28살의 청년 도스토옙스키를 비롯한 죄수들을 어딘가로 끌고 가 일렬로 세웠다. 10m 남짓 떨어진 곳에 16명의 사수들이 있었다. 곧이어 죄수들은 명령에 따라 3명씩 짝을 이루어 나뉘었다. 가장 먼저 처형될 3명에게 두건이 씌워졌다. 도스토옙스키가 속한 무리는 다음 차례였다. 집행관의 우렁찬 신호가 울려 퍼졌다.
장전! 조준!
뒤이어 정적이 흘렀다. 발사 신호는 없었다. 대신 특사가 가져온 황제의 새 명령문이 큰 소리로 낭독되었다.
죄인들의 목숨만은 살려주되 사형 대신 장기간 복역형을 명하노라.
이 극적인 상황은 전부 니콜라이 1세가 꾸민 일이었다. 그들이 죄의 무게를 확실히 깨달을 수 있도록 사형 집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 간 후에 형량을 감해준 것이다. 얼마 후 도스토옙스키는 옴스크로 이송되었다. 그는 그곳에 도착한 1850년 1월부터 강제 노동에 시달리며 4년이란 세월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처럼 고된 일과를 마친 후 무거워진 마음을 안고 침상에 누운 순간 작가의 뇌리를 스친 문학적 영감이 어두운 감방에 한 줄기 빛을 드리웠다. 그리고 그 빛은 훗날 죄와 벌의 탄생으로 이어졌다. 도스토옙스키는 옴스크에서 복역하던 시절에 이미 범죄의 고백을 다루는 이야기를 쓰기로 마음먹었지만 1860년에 이르러서야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길 수 있었다.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딱 알맞은 실존 인물을 우연히 알게 된 덕이었다. 당시 도스토옙스키는 친형 미하일이 창간한 월간지 프레미아에 정기적으로 글을 기고하고 있었다. 프레미아는 일반인의 사회 참여를 도모하는 데 주력하는 자그마치 500쪽에 달하는 두툼한 잡지였다. 도스토옙스키는 기사거리를 찾아 프랑스의 법정을 뒤지고 다니다가 아주 이례적인 사건 하나를 접하게 되었다. 피에르 프랑스와 라스르네르는 여느 범죄자와 확연히 달랐다. 그는 재기 넘치고 박식하며 자의식이 강한 살인마였다. 라스네르는 주먹다짐을 하던 상대가 죽어버린 이를 계기로 본인이 타고난 범죄자임을 깨달았다. 죽어버린 상대 앞에서 그가 느낀 것은 죄책감이 아니었다. 오히려 새로 태어난 듯 성취감마저 느꼈다. 감옥에서 풀려난 뒤에는 관심사를 시 쓰기로 돌렸지만 시인으로서의 평온한 삶에 만족할 그가 아니었다. 라스네르는 수차례에 걸쳐 강도 행각을 벌였고 매번 누군가의 목숨을 끊는 것으로 자신의 범죄 예술을 완성시켰다. 그는 다시 감옥에 갇혔지만 쇠창살 안에서 보내는 시간을 자신의 죄를 탓하는 데 허비하지 않았다. 그에게 감방이란 문학과 정치와 종교에 관해 조용히 사색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이 비상한 범죄자의 사연에 매료된 도스토옙스키는 라스네르를 모델로 죄와 벌의 타락한 주인공 로지온 로마노비치 라스콜리니코프를 탄생시켰다. 소설과 현실의 두 범죄자는 모두 살인을 돈 버는 수단으로 치부하고 둘 다 죄질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실상 라스네르는 라스콜리니코프만큼 돈에 쪼들리는 형편이 아니었다. 가난한 자의 비애에 관해서라면 감방에 갇힌 프랑스의 살인마보다 작가 자신이 훨씬 더 전문가였다. 도스토옙스키는 끊임없이 빚쟁이들의 위협에 시달렸다. 1865년 그는 돈 문제를 잊고 집필에 집중하기 위해 독일의 비스바덴으로 떠났다. 그렇지만 빚쟁이들에게서 벗어났을지언정 나약한 자신에게선 벗어날 수 없었던 그는 그곳에서도 도박에 빠져 금세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순간이 곧 죄와 벌이 탄생한 순간이기도 했다. 이전에는 머릿속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던 생각의 단편들이 파산의 충격으로 한데 모여 하나의 이야기 틀로 짜인 것이다. 도스토옙스키는 줄인 배를 움켜쥐고 지필에만 몰두했다. 물론 돈이 절실했지만 그래도 작가로서의 자존심을 꺾을 만큼은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느 날 갑자기 어느덧 꽤 많은 분량으로 늘어난 죄와 벌 원고를 깨끗이 포기하고 처음부터 새로 쓰기로 결정했다. 그는 친구에게 보낸 편지에 새로운 형식, 새로운 줄거리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면서 그때까지 쓴 원고는 모두 불태웠다고 전했다. 과연 작가의 본능은 옳았다. 완전한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자 펜이 종이장 위를 훨훨 날듯이 움직이며 엄청난 속도로 이야기가 진행됐던 것이다.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인 1866년 1월 죄와 벌 일부가 러스키 베스트니크에 실렸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미 수많은 작품을 써왔지만 이번 작품은 그의 전작들을 모두 뛰어넘는 수작이었다. 어느 평론가는 이 작품을 두고 저자의 대표작 중 하나로 꼽히게 될 것이라고 예견하기도 했다. 러스키 베스트니크는 12개월 동안 죄와 벌을 연재했고 그동안 정기 구독자 수가 500명이나 늘어나는 특수를 누렸다. 이렇듯 문예지를 통해 러시아 문학계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은 죄와 벌은 이듬해인 1867년에 두 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백운철님 고생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렇게 한 편의 소설이 되었다 중에서 발췌 부분을 읽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시기가 도스토옙스키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4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구상하고 있던 걸 다 엎고 1년 동안의 종이위를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1년 동안에 이 엄청난 장편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네. 이것들이 그 자기의 이제 경험 속에서 계속 쌓이고 누적되고 네. 그 숙성돼 왔던 것이죠.
자, 이 도스티에프스키가 정말 사형당할 뻔했다가 살아났어요. 얼마나 가슴이 졸였을까요? 근데 여기 이제 형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은 미루어서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좀 생방송이라 너무 빡빡해서. 자, 오늘의 퀴즈 다시 한번 내드릴게요.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죄와 벌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죄와 벌의 주인공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1번 카라마조프, 2번 라스콜리니코프. 50원의 유료 문자 샵1045나 반디로 정답을 보내주시고 세 분께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죄와 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백운철님 좀 숨 좀 고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자, 두 번째 노래 듣고 올게요. 신영원입니다. 유리벽.
여러분께서는 지금 EBS FM 고전읽기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네, 죄와 벌 하니까 저희 반디의 최재형님께서 초등학교 때요 누나가 본 두꺼운 책 그거 보다가 그만둔 기억이 나신다고. 그리고 강현주님께서도 읽다가 제가 좋아하는 내용이 아니어가지고요 중간에 덮었던 책인데요. 다시 한번 듣는 걸로 도전할게요. 그래요, 좋아요. 강현주님 도전. 자, 이은범님은 이야기에 숨 쉬는 것도 방해될 만큼 집중해서 빠져들고 있어요. 숨이 끊어지시면 안 되는데. 자, 오이일사님, 초등학교 때 뭣도 모르고 읽었는데요. 너무 기대가 됩니다. 혹시 좀 읽다가 지치셨다든가 이런 분들은 고전읽기에 죄와 벌 하실 때 보충을 해서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내용은 빠지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 그거 읽었다. 이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자, 도스토옙스키의 위대한 작품들이 참 많죠.
그렇죠. 24살의 네. 가난한 사람들을 쓴 다음부터 이게 성공적이었는데. 네. 죄와벌이 이제 그 전환기가 되죠. 그리고 그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하로부터의 수기, 악령, 백치, 카라마조프의 형제들 뭐 이런 대표작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예.
아마 도스토옙스키가 그 인생에서 겪었던 고통과 고난들이 이 불후의 명작들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재료와 자료들이 됐던 것 같아요.
예, 사실 장편 소설이긴 하지만 사건은 굉장히 빨리 일어나요. 막 이렇게 좀 둘둘둘둘둘둘 말아가지고 이야기가 전개되는 게 아니라 바로 탁 일어나 버리니까 속은 시원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심리 소설에 가깝다고도 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대부분 1부부터 네. 6부까지인데 예. 사건은 1부에서 벌어지고 예. 5부는 전부 다 이 심리 상태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쩌면 지루해할 수도 있지만 잘 따라가시면 야 인간이 이렇게 깊은 내면을 가지고 있구나. 보실 수
네, 오늘의 퀴즈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 부탁할게요.
우선 뭐 간단히 얘기하면 네. 이제 그 조금 전에 그 이제 읽은 데서 보시겠지만 이제 그 프랑스의 아주 단단한 지식인 범죄자죠.
네,
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그 힌트를 받아서 만들어낸 가공의 인물인데 아주 창백하지만 지성적이고 그리고 인간의 대의를 위해서 작은 말하자면 표현에 의하면 이제 버러지나 이 같은 이런 거를 제거함으로 해서 사회적 정의에 기여한다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젊은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대의를 위한 어떤 그 신념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
그
예.
신념이 지켜질지 안 지켜질지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 계속 고민하고 숙고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책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볼게요. 백운철님 준비하고 계셔야 되고요. 예, 지금 재화벌의 주인공 라스콜리니코프는 신경이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접촉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데 자신의 집에서 그곳까지는 정확하게 730걸음으로 족합니다. 그 집 문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릅니다.
노파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몸집이 작고 빗썩 마른 데다 눈빛은 심술궂고 날카롭기 그지없었다. 코는 조그맣고 뾰족했으며 숱이 적고 희끗희끗한 머리는 기름을 잔뜩 발라 번지르르했다. 닭다리처럼 가늘게 긴 목에는 낡은 플란넬 스카프를, 어깨에는 날씨와 좀채 어울리지 않는 누렇게 바랜 털 조끼를 걸치고 있었다. 라스 콜리니코프라는 학생입니다. 한 달 전에도 왔었죠.
알아요. 젊은이를 아주 잘 기억하고 있어.
노파가 의혹의 눈길을 거두지 않으며 말했다. 실은 지난 번과 같은 용건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머뭇거렸다.
들어와요, 젊은이.
노란색 벽지가 발려있는 방에는 제라늄 화분이 놓여 있었다. 창가에는 모직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는데 때마침 석양이 그 틈으로 방을 환하게 비추었다. 그때도 이렇게 석양이 비추겠지. 문득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는 방의 구조를 기억해 두려고 애썼지만 특별히 눈길을 끌만한 것은 없었다. 가구는 모두 심하게 낡았지만 살림살이들은 하나같이 윤이 날 정도로 깨끗했다. 조그마한 성상 앞에는 촛불이 켜져 있었다. 노파의 여동생이 날마다 쓸고 닦는 모양이야. 누가 고약한 과부하니랄까봐 깔끔하게도 해놓았군. 라스콜리니코프는 옆방으로 통하는 문에 드리워진 커튼을 곁눈질했다. 노파의 침대와 서랍장에 놓여 있었는데 아직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은 없었다. 노파가 물건을 보여달라고 하자 라스콜리니코프는 주머니에서 납작한 은시계를 꺼내들었다. 뒷면에 지구이가 새겨져 있고 쇠줄이 달린 오래된 시계였다. 이런 시계는 얼마나 쳐주나요? 알료나 이바노브나?
변변찮은 물건만 가져오는구만.
4루블만 주세요. 꼭 찾아갈 거예요. 아버지 유품이거든요. 돈도 곧 생길 거고요.
1루블 50코페이카 주겠어. 이자는 먼저 제하고.
1루블 50코페이카라뇨? 그는 기가 막혔다.
싫으면 말고.
노파는 시계를 도로 내밀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그대로 나와버리고 싶었지만 달리 갈 데도 없는 데다 또 여기 온 목적이 따로 있다는 걸 생각하고는 마음을 고쳐먹었다. 그렇게 해주세요. 노파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열쇠를 꺼내면서 커튼 뒤에 방으로 갔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서랍장이 열리는 소리를 들으며 노파의 손놀림을 상상하기 시작했다. 저건 윗서랍이야. 열쇠는 전부 쇄고리에 끼워서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있어. 다른 열쇠보다 3배는 큰 톱니 모양 열쇠는 서랍장 열쇠가 아니야. 보석함이나 괴짝이 따로 있겠지. 괴짝 열쇠란 게 뭐 대체로 그런 모양이니까 그건 그렇고. 내가 왜 이따위 비열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윽고 노파가 돌아왔다.
그러면 1루블의 한 달 이자가 10코페이카니까 그것부터 제하고. 지난번에 2루블에 대한 이자가 20코페이카니까 이자만 35코페이카군. 모두 1루블 15코페이카 되겠어. 자, 받아요.
뭐라고요? 겨우 1루블 15코페이카라고요?
정확해요.
라스콜리니코프는 실랑이를 관두고 돈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할 말이 남았다는 듯이 노파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겨우 입을 뗐다. 알료나 이바노브나, 어쩌면 며칠 내로 물건을 하나 더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꽤 괜찮은 담뱃갑인데요.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해요.
예, 그럼 이만. 그런데 늘 혼자 계시네요. 동생 되시는 분은 어디 갔나요?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워 보이게 애쓰며 물었다.
내 동생한테 무슨 폴일이라도 있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물어본 겁니다. 당신은 이제 곧... 아니, 안녕히 계세요. 라스콜리니코프는 허둥대며 밖으로 나왔다. 당황한 나머지 몇 번씩이나 걸음을 멈추었다. 가까스로 거리로 나와서는 소리내어 중얼거렸다. 얼마나 혐오스러운 짓인가. 내 머릿속에 그런 무서운 생각이 떠올랐다니. 이 끔찍한 생각을 꼬박 한 달 동안이나 다니 정말 싫다. 아, 끔찍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첫 번째 페이지를 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선생님.
그렇죠. 네. 재밌어요? 어때요? 뭐가 박진감이 확.
집에서 있나요? 혼자 읽을 때는요, 되게 침침했었어요. 예. 근데 여기서 또 백운철님 낭독 듣고 네. 하니까 이렇게 뭔가 막 자꾸 끌려 들어가는 느낌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작품을 보면 그의 인생처럼 예. 좀 병적이고 음산하고 가난하고 예. 살인에 대한 어떤 그 예고가 이렇게 어딘가에 이렇게 걸려 있고 아. 뭔가 돌발 사건들이 대기하고 있는 뭐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고 네. 그 심리적으로 꽉 조여들면서 깊이 파고드는 이런 맛들이 이제 있게 되지만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잠깐 우리 이제 읽다가 그만둔 편지가 있었죠.
예.
이게 극적인 장면에서 이 음침함 속에서도 늘 보이는 도스토옙스키에 있지 않는 이제 매력이 있는데 그 매력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사형 직후에 형한테 보냈던 편지 잠깐만 이제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되죠. 형 나는 기운을 잃지도 정신을 잃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의 삶이든 그건 역시 삶이고 삶은 우리들 자신 속에 있는 것이지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재난이 몰아닥친다 해도 의기소침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인생이고 바로 거기에 인생의 과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이 어둡고 음산하고 살인적이고 꽉 채워오는 심리적 속에서도 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는 것.
네.
이게 이제 도스토옙스키의 작품에 몇 면이 깔려 있어요.
자, 이렇게 탄생된 죄와 벌의 이야기. 지금 낭독 끝부분에 무언가 한 달 동안 계획해온 무서운 생각이 있다고 해서 끝났는데 이 무서운 이야기는 내일 이어지도록 합니다.
그렇죠.
또 하나의 정의.
떠날 때가 되었으니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 나는 죽기 위해서, 당신들은 살기 위해, 어느 편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기원전 399년, 소크라테스는 신성을 모독하고 젊은이를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고소당합니다. 사실 소크라테스는 누구보다도 법을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입니다. 페르시아와의 오랜 전쟁으로 혼란을 겪고 있던 상황에서 민주정치의 모순을 지적하는 소크라테스는 정치인과 주류 소피스트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안함을 품고 있었던 아테네 시민에게 큰 위협이 됐던 인물이라는 것이죠. 501명의 배심원 가운데 281명이 소크라테스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형벌을 정하는 2차 투표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던 이들마저도 사형을 내려야 한다고 판결을 합니다. 한때 대중이 사랑했던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대중의 감정적인 선택에 따라서 사형을 선고받았고 스스로 그 판결에 복종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악법도 법. 그래서 그는 그 법에 순종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순종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악법이기에 이것은 바꾸어져야 하는 걸까요? 어느 것이 진보일까요?
고전읽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 도고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신 헤드폰, 애니플레이스에서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 리젠 성형외과에서 마스크팩, 카페 도로시에서 커피 쿠폰 세트, 푸른숲 주니어에서 죄와 벌, 공연 선물도 있습니다. 2012년 11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숙명아트센터 시어터 S에서 시즌1 마지막 공연을 펼치는 뮤지컬 셜록 홈즈 초대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입니다.
주인공의 이름 라스콜리니코프죠?
네, 네. 정답을 맞추신 분 반디의 조성민님 그리고 휴대폰 뒷번호 15425214 세 분께 저희가 푸른숲 주니어에서 나온 죄와 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선물방에 연락처하고 주소를 남겨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청취자 미영님, 미용님 네. 자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오늘도 북나라이터 백은철님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끝곡으로는요, 해리네슨입니다. Without You 들으시고요. 인사드릴게요. 저는 이희구였습니다.
저는 구원영이었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No, I can't forget this evening.